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이 18일 석방돼 이란을 떠났습니다. 로이터통신, AP통신은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내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 전액이 카타르 내 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양국 정부가 확인한 직후 이들 5명과 가족 2명이 항공편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미국 국적자들은 모두 이중 국적자로 2016년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구금됐던 시아마크 나마지 씨를 포함 5명이 이란 내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은 미국, 2명은 이란 행을 택할 것이며 나머지 1명은 제3국을 향할 예정이라고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정부는 지난달 이들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해당 이란 자금을 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의 원유 수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맞교환 성사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등 3개 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의 타라스 카츠카 씨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18일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이들 3개국과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유채씨, 해바라기씨의 국내 판매 금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뒤 흑해 항로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육로 등을 통한 곡물 수출을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해당 국들이 가격 폭락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이들 우크라이나 주변 5개국에 대한 금수 조치를 16일부터 해제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들 3개국은 자체적인 추가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 정부는 해당 조치가 자국 경제와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무역 당국은 WTO에 대한 제소와 함께 해당 금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의 중재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일 시작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뉴욕에서 가진 만찬에서 튀르키예가 역내외 문제들에 있어서 수많은 외교적 성공을 거둬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평화에서 패자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지난 7월 중단을 선언했던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도 이 협정을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협정 복귀를 촉구했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가안보 고위 관리가 어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파벨 무라베이코 벨라루스 국가안전보장회의 1차관은 이날 벨라루스 S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이 벨라루스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무라베이코 차관은 벨라루스 내 전문가들이 자국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운용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벨라루스 국민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을 지킬 용기와 의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주장은 벨라루스의 적대 세력들이 벨라루스의 전술핵 사용 역량을 시험해보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무모한 생각에 대해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자국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핵무기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부터 이틀간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에서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개방적 의사소통선 유지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제공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their word for that or basically anything they say. We'll see what actually ends up happening.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협력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 중이라는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제공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 방문 전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Look, we're not going to take their word for that or basically anything they say. We'll see what actually ends up happening. Our view has
설리번 보좌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없다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간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3자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한 질문에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지금은 말뿐이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it's hard for me to characterize this trilateral cooperation. We'll see.
앞서 푸틴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그 주장은 완벽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국제적 합의도 위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3국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근거해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 are a number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s permanent members.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과 협력해 뉴욕, 워싱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명시돼 있고 러시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범주에 넣고 싶지 않다면서 분명히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뉴욕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 대응 조치와 관련해 미한의 3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esterday, we held the first of our commitment to consult
일본과 한국의 안보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어제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의 이번 회담에 대응해 국가안보보좌관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한 첫 번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 세 사람은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취할 조치를 조율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북러 무기협력 대응 문제도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잔혹한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회담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한 무기와 장비 제공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협력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러 밀착을 놓고 관련 국간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는 북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북러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첩보위성이나 핵 잠수함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어 한국에선 안보 위협에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미한의 확장 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한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달 리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을 언급하며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18일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북러 군사협력 수위와 이행 문제를 놓고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 간 동북아 안보 균형을 저해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미한일 안보 협력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큰 중국을 통해 북러를 압박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는 것도 러시아가 북한한테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제공하는 것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것 그건 중국도 같은 이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그런 걸 또 이제 중국이 또 러시아와 북한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18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떠나 12일 러시아에 입국했고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극동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톡 등을 돌며 전투기 생산 공장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스텔스기, 전략 핵 잠수함 등이 있는 공군과 해군기지를 시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또 유엔총회 대신 모스크바로 날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내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8일에서 21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13일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 등 북러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러 외교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간의 정상회담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하는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서방 대 반서방 대치 전선의 역학구도의 향배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을 경계하지만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된 가운데 북러와의 협력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북중러 관계가 갑자기 한미일처럼 발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이 북러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북한과 러시아한테 자기들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왕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단순히 북러 정상회담 결과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북러가 실행에 옮길 협력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탄약을 북한이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또 러시아가 확실한 패배를 당하는 것도 반갑진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 어떤 물자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예민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중 간에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층 간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여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고위급 특사단이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방문하게 될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중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러 간 협력 수준과 전망에 대한 러시아의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을 대미 견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밀착하는 것이 자기한테 부담이다. 그래서 둘의 행동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가담으로서의 삼자구도는 아니더라도 북러가 연대하는 데에서 그것을 대미 견제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론 북러 군사협력 수위를 경계하면서도 북러 밀착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경우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중적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 중이라는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술 핵무기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슬로바키아는 북러 무기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라트비아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주권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과거 지지했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무도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백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도 양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BOA에 슬로바키아는 EU와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 진행 중인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북한에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어떤 나라도 갈등을 연장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을 반기지 않지만 단기적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이득을 모색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이를 미한일 연대에 맞서는 지원 세력으로 활용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B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살펴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양면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Chinese view is probably mixed, probably ambivalent.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15일 VOA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탄약 제공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어떤 합의도 중국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경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other hand, I think China may be wary that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것도 물론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진단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도 중국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엇갈린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회담에 불만을 느끼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밝힌 것이 중국 정부에 불만을 살 수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중국이 이번 북러 합의에 연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간 이런 협력이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양국의 밀착 행보를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방하는 나라가 아닌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세계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국가로 비치기를 원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얻기 위해 무기를 거래하는 건 중국의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데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문제에서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며 북러 간 협력 강화를 중국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다른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발언을 한 것뿐이며 중국도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러 무기 거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를 포함한 미한 양국의 강경 대응, 미한이 군사협력 및 공조 강화, 심지어 한반도의 불안정과 대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중 어느 것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자 북한 경제에 대한 주요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온 국가로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열정적인 지원 활동에 분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에 덜 밀착하는 건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f you go in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Hwasong-18, the Hwasong.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를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도움을 받는다면 중국은 그것을 긴장 고조 행위로 보고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종류의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북한 및 러시아와 맺고 있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깨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러시아 및 북한과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제공까지는 아니지만 북러 협력에 동참하며 연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부센터 부대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보에 맞췄던 초점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쪽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 정권과 공산당은 권력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China is, it will continue to side with North Korea and Russia. And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미국에 실제 해를 끼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력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전에 관한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과 합동군사훈련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며 억압하길 원한다고 확신하는 이상 중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이미 북러와 연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is group. I think they will intensif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roup.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다며 미국과 경제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 및 북한과 협력하기로 하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위성 광명성 4호에 이어 광명성 3호, 2호기도 지구로 낙하해 소멸됐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모두 사라진 건데 선전용으로 쏘아올린 북한의 조악한 초기 위성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사했던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 대기권 재진입 후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우주군사령부가 운영하는 전세계 위성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에 따르면 KMS 3회2로 명명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미국 동부시각 13일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협정 3개시 기준으로 13일 오전 4시 49분쯤 최종적으로 소멸 처리됐으나 정확한 대기권 재진입 시점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N2U와 오브트랙 등 민간 위성 추적 사이트에서도 광명성 3호, 2호기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지난 7월 낙하에 소멸된 이후 두 달여 만에 광명성 3호, 2호기마저 소멸되면서 현재 북한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궤도 추적 정보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재진입으로 인한 화염이 다른 위성에 추적될 만큼 밝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t probably came down over the ocean far from, you know, far.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 같은 매우 작은 위성은 일반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시간과 낙하 장소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소형 위성은 재진입 단계에서 파편까지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번에 낙하한 것은 정확히 위성 탑재체이며 위성 상단은 아직 지구 궤도에 남아있다면서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위성체가 아직 우주에 떠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ight. With the exception of, I mean, there is the upper stage.
맥도웰 박사는 지구 궤도에 오르는 위성의 경우 발사 시 추진력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상단부와 궤도 진입 후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본체, 즉 탑재체로 나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이 둘 모두를 위성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단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부유하는 고체 덩어리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탑재체가 모두 낙하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북한이 외부의 위성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성급히 쏘아올린 조악한 수준의 초기 위성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as demonstrating the technical ability to put a satellite in orbit.
맥도웰 박사는 초기 위성 시대가 마감됐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적어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그간 기술 진전을 통해 다음 발사 때는 좀 더 발전된 수준의 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1세대 위성의 역량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은 물론이고 페루나 모로코 등 비슷한 시기에 위성 기술을 획득한 국가들보다 뒤떨어진 수준이었던 만큼 10년 후쯤에야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용한 정찰 위성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쏘아올린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1차와 8월 2차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오는 10월에 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티머시 조 씨는 많은 영국 의원들이 북한 정권이나 핵무기보다 주민들 인권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조 씨는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의 국제적 활동과 영향력이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티머시 조 APPGNK 사무국장을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그러니까 한국 국회도 아니고 지구 거의 반대쪽 영국 의회 안에 북한 관련 협의체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영국 의원들이 왜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어느 나라나 다 최소한 핸드폰으로 가족들이 헤어져 있어도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북한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에일리언 같은 존재로 등장한 나라니까 그래서 대학들을 나가도 그렇고 교회들을 나가도 그렇고 어느 행사에 참석해도 북한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North Korea? 이렇게 할 정도로 반응을 보여와요. 네. 의원님들 똑같습니다. 영국 의원님들.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North Korea 하게 되면 APPG.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이게 이분들의 첫 반응이라고 할까 표현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수시로 APPG 그동안 각종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 초청하고 그리고 정보를 알리고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제 우회 안에서 넣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대개는 네. 이제 정부 관리들이나 의원들은 네. 북한 정부를 상대로 많이 관심을 갖고 네. 또 방문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데 관심을 많은데 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북한 지도부나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인권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가치가 국민들이잖아요.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꽃이 그렇게 선거라는 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투표를 받아서 선거에 당선되고 그 주민들을 이제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가치고 상징성이고 꽃인데 당연히 북한이란 존재 자체 독재자를 딱 떠오르게 되면 그런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표현이 거의 제로잖아. 없잖아요. 북한이란 네. 존재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메시지가 언제 봐도 이게 어필되거나 표현될 데가 없는 거를 그래서 항상 지도자층을 포커스로 맞추는 게 아니고 주민들.
네.
난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도 표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네.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럼 이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탈북민 사회 사이에서도 좀 교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많이 있죠. 예를 들어 COI, Commission, UN Commission of Inquiry 그 리포트가 지난 10년 전에 나왔을 때도 네. 많은 탈북민들이 그 초당파 그룹에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그 겪은 증언을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초당파 그룹 자체가 저희 탈북민들한테 파워를 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와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표현을 북한에서는 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표현들을 영국이란 의회 안에서 표현함으로써 네.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죠.
트머시 조 국장님이나 박지연 인권운동가나 네. 이 두 분이 영국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연설을 그동안 꾸준히 많이 이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예. 네. 이제 좀 선거. 저희가 영국에서 탈북민 최초로 이제 선거를 출마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마 영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보면 영국 어디 가나 보면 아 탈북민 후보자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진짜 저거 끝에 스코틀랜드까지 가도 이제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자체가 이게 이분들이 전하 박 후보님이 되게 유명한 후보자다 괜찮은 후보자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찾아오는 민주주의 투사로서 그 어둠 속에서 영국까지 와서 선거 출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영국 내 안에서는 그지 그 이미지가 또 이제 많이 표현되다 보니까 학교나 대학교들이나 인권단체라든가 교회도 그렇고 이제 정부 내부도 그렇고 각계각층 그룹들에서 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초청이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오고 있고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좀 그런 행사에 참여?
인터뷰, 스피킹, 라운드 테이블 합하면 거의 100개 이상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한 100여 차례 네. 언론 인터뷰라든가 네. 네. 북한에서 꽃제비였다가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영국 의회에서 일하고 이제 지난 두 차례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인생 여정인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어릴 때 길에서 헤매면서 눈앞에서 죽어간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배고파서 죽고 부모가 없어 죽고 추워서 죽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눈앞에서 사용된 분도 목격한 적이 있고 그런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이 가정들이요 안 잊혀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대변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3만 4천 명 모두가 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기회가 어떤 부분이든, 그 정치든 인권이든 종교 부분이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걸 하루빨리 그 문이 열려서요,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유엔이라든가 국제회의에서 영어도 잘하고 학문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지식과 전문성 또 북한에서의 경험까지 갖춘 이 탈북 청년들이 많이 등장해서 네.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와는 큰 차이인데요.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희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 부분들이 민주주의 성장한 가정들이 이제 어떤 가정을 걸치는지 역사, 철학, 그리고 비교점, 사회, 문화 이걸 저희가 공부한 과정에 많은 비교점을 찾잖아요. 네. 이 비교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철창 안에 2,500만 국민들 모여놓고 거기다 놓고 비교점을 못 찾게 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젊은 세대나 저도 그렇고 다른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가지고 이제 비교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 왜 우리가 피해자였고 그럼 왜 부모님 세대에 그 피해자가 족쇄를 태우는 걸 받아들였다면 우리 세대는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그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흑인 민권 운동의 이제 선구자죠. 마틴 루터 목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지 그러니까 60주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티모시 조 국장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 어떤 꿈이 있는지
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빨리 무슨 북한에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 땅에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택받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땅, 그 땅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고 그 꿈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 티머시 조 국장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관한 영국의회의 기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지난 30년간 계속된 무거래 시대를 뒤로하고 전략적 관계로 바뀔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와 북한의 역사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을 최초로 승인한 우방국이 바로 소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러시아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일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러 두 나라의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gaining some relief from its increasing shortages of things like artillery munitions.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기 거래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확대회담 1시간 30분, 단독회담 30분에 이어 2시간에 걸친 공식 만찬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모았던 무기 거래 관련해 두 정상이 어떤 논의와 합의를 했는지는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논의했지만 세부 내용까지 모두 마무리 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may still be under negotiation, that they haven't completely reached a deal on the final numbers yet. So
분명한 것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노 관계가 지난 30년간 계속된 무거래 관계를 뒤로하고 군사와 외교, 경제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 시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는 앞으로 상호 군사협력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거래와 첨단 무기기술 그리고 해상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29라든가 아니면 그 이 비교적 새로운 신형 타입의 전차 기술과 같은 정찰위성 관련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 같은 것들이 중간 단계로 거래가 될 수 있겠고요.
양국 간 외교 관계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러 양국은 또 무기와 식량, 석유 등 합의된 물자 교역은 물론 북한 노동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 경제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김선내 교수는 북러 관계가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실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것.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러 관계는 1945년부터 78년간 크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됐습니다. 제1기는 북한 건국 기간입니다. 1945년 8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친소 정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소련군은 연해주 극동전선군사나 88 독립보병여단 대위였던 김일성을 내세워 친소 정권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소련은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기는 6.25 한국전쟁 시기입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은 김일성 주석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고 인민군 1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던 시기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1961년 7월 6일 소련을 방문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조소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어 김 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해 저온라이 당시 총리와 조중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스탈린 격화운동, 문화대혁명, 국경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와 자주를 내세우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 상당한 실리를 챙겼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입니다.
북한에 이제 실리가 작용하는 거죠. 베이징이 잘해주면 베이징 쪽으로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가 관심을 보이면 모스크바로 감으로써 양측 사이에 뭐 줄타기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북한 외교죠.
1990년대는 소련이 붕괴된 시기입니다. 1990년 6월 한국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이어 1995년 러시아는 북한과의 조소우호조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2000년 9월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조로우호 설린 협력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러시아는 이를 비난하며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북한의 ICBM 발사를 용인하거나 두둔하는 러시아의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를 맞아 북한과 러시아가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이 장차 동북아 정세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어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도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1도, 최고 27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최저 20도, 최고 26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6, 최고 26. 해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17, 최고 30. 장진 구름 끼고 최저 12, 최고 21. 해산 구름 끼고 최저 13, 최고 23.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20도, 최고는 30도입니다. 평강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장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이 18일 석방돼 이란을 떠나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 AP통신은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내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 전액이 카타르 내 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양국 정부가 확인한 직후 이들 5명과 가족 2명이 항공편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났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들 미국 국적자들은 모두 이중 국적자로 2016년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구금됐던 시아마크 나마지 씨를 포함 5명이 이란 내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은 미국, 2명은 이란행을 택할 것이며 나머지 1명은 제3국을 향할 예정이라고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정부는 지난달 이들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해당 이란 자금을 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의 원유 수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한국 내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맞교환 성사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등 3개 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의 타라스 카츠카 씨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18일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이들 3개국과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유채씨, 해바라기씨의 국내 판매 금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뒤 흑해 항로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육로 등을 통한 곡물 수출을 늘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해당국들의 가격 폭락 등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이들 우크라이나 주변 5개국에 대한 금수 조치를 16일부터 해제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들 3개국은 자체적인 추가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정부는 해당 조치가 자국 경제와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무역 당국은 WTO에 대한 제소와 함께 해당 금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1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103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 전투기 10대, 젠10, 젠16 전투기 각각 12대와 10대, 그리고 윈20 공중급유기 2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중국군 항공기가 103대나 포착된 것은 최근 들어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파괴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인근 중국군 전력의 대규모 출연은 앞서 지난주 11일에서 15일 닷새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등 최근 중국군은 해당 지역 내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부터 이틀간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에서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선의 유지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졌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 같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주요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와 협의를 추가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왕 부장이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